성경말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새벽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들을 사랑 가운데 부르시고 새벽 예배단을 쌓게 하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옵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의 평안과 위로와 힘을 내려주셔서 늘 주님을 진실히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여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소서. 주의 말씀을 조금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며 일하게 하시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며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 안에서 이 어려운 재앙의 날에도 주 안에서 부르실 자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의 단을 쌓는 일을 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부득이 못 나오는 자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주님 온라인으로라도 마음을 같이 하는 줄을 아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이 악하고 패역하고 세속주의적이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건한 자들, 또 계명 순종의 도덕성이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다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말씀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1절 봅시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작별한다는 말은 인사하고 혹은 포옹한다, 포옹하고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마게도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지나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했고 헬라에 이르렀습니다. 헬라는 아가야 지방이죠. 고린도 성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였던 곳들을 이처럼 방문하여 신자들을 권면하였습니다. 권면은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3절 보십시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하나님의 종들은 사탄과 악한 자들의 대적을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할 때 많은 대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바닷길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다. 아마 배에 같이 승선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계획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뱃길을 가지 않고 다시 마게도냐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로 다녀서 돌아가기를 작정했다. 악한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핍박을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4절 읽어봅시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드로아, 드로아는 아시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돌아서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갔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곱 명의 이름이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바울의 첫 번째 동역자인 실라가 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전도단은 바울을 포함해 적어도 10명이었습니다. 드로아는 아시아 지방의 항구입니다. 7절 봅시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사도시대에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공적 모임을 가졌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시대에 토요일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주일로 변경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완성되었고 골로새서 2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의 부활의 날인 주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깊은 잠에 떨어졌는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누는 다락이죠, 3층 다락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이 강론된 시간에 큰 시험이 생긴 거죠. 그것은 믿음 없는 한 청년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귀한 사도의 설교 시간에 깊은 잠에 떨어졌다가 3층 다락에서 떨어진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잠자는 젊은이 때문에 그의 성경 강론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10절 읽어주시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 젊은이가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바울은 다시 올라가 설교를 마치고 날이 새기까지 그들과 이야기한 후에 그곳을 떠났다. 그런 일이 방해거리가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집회가 중단되지 않고 그래도 다시 계속되었습니다. 제자들 속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트로길리움에 머물고 전통사본에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고 트로길리움에 머물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에베소를 통과하여 그러면 통과하여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지도상으로 약 50km 넘게 보이는 거리인데 거기서 밀레도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오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권면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전도의 일을 했는지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특히 그가 전한 내용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와 믿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참 믿음은 죄를 회개함을 전제하며 그것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오늘날도 교회가 전해야 할 내용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22절 보십시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전통사본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혹은 직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혹은 마치도록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22절에 말은 굳은 결심을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죽을 각오로 복음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의 전도 사역은 모든 전도자들에게 본이 됩니다.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역, 직분자들이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25절 보시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의 뜻을 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리낌 없이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이 악인들에게 경고해야 할 직무를 다 했는데도 악인들이 회개치 않고 멸망하면 그가 그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죠. 에스겔 3장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이죠. 모든 전할 것을 바울은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이제 그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2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전통사본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전통사본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 분명하죠.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죠? 피를 흘리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의 피값은 계산할 수 없이 큽니다. 여기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크심과 그가 보화로 여기시는 성도들의 가치의 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구원하신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설립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장로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양들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는 감독자로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포함합니다.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은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교훈하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말씀의 바른 지식과 믿음 또 바른 인격과 삶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양들에게 본이 되어야 그들을 잘 돌볼 수,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범죄하면 양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인격에 결함이 있으면 양들을 바로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들에 대한 비난은, 비방은 매우 조심해야 되고 그것은 잘못하면 큰 악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와 장로가 잘못되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가 되니까.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이 잘못이 있으면 지적할 수 있지만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또 덕스럽게 지적되고 그것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지 그것을 그냥 비방하는 말로 흘려버려서는 안 되고 그것은 큰 악이 될 것입니다. 29절 이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알미니라. 장로들이 조심해야 할 이유는 특히 이단 사설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며 양들을 타락할 것이며 바른 교훈에서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시키는 일을 하고 바른 교훈에서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훈, 즉 성경적 설교가 중요합니다. 강단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전달되어 온 성경적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를 잘 파악하고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즉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개혁신학에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이미 다 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다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의 윤곽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개요로 다 올려놓고 또 조직신학이라는 글에서도 좀 더 자세히 올려놓았습니다.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사탄의 역사로 교회가 부패되고 변질되기 쉬움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그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권면하였고 눈물로 진지하고 간절하게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범적인 사역자였습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바울을 본받아 부지런하고 간절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해야 할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전통사부는 형제들아,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혹은 하나님과, 전통사부는 하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바울은 그들과 교회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그는 가장 좋은 교사요 권면자요 책망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의탁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말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시련을 통해서라도 깨우쳐 주실 듯 합니다. 또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성경의 요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롭다 하심의 말씀이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며 우리로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의 회, 즉 현재 참교회와 미래의 영광의 천국에 속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33절 보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물질적 탐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함으로 자신의 필요를 충당하였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본을 보임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궁핍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탐심을 버리고 일해야 합니다. 36절 보시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 그곳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뜨겁게 피차 뜨겁고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본장은 전도자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때때로 밤늦도록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말씀 강론에는 자신을 다 드려서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강론해서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했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주제가 딱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필요한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교리와 모든 윤리, 모든 문제들을 다 설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핵심인 회개와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며 사역했습니다. 전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점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본장은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목사들과 장로들은 성령께서 목양자와 감독자로 세우셔서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로 사신 교회를 가르치고 돌보게 하신 그 사명과 직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과 양떼를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특히 이단 사설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부패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훈에 대해서 바라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교훈이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 모든 교리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나 사실은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내가 맞지 않으면은 교회를 떠난다고 떠난 사람들이 오히려 양심적일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뒤에서 말하면서 덮어놓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비양심적일 사람이 있어요. 물론 덕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비양심적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돼서 문제가 없이 교리적으로 나는 동감한다, 일치다. 윤리적으로도 나는 사역자들, 목사와 장로들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돼야 교회 생활이 바로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마음이 있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설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들을 잠식하는 일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인정을 서서히 받으면서 그 다음에는 목회자나 당회원들과 교인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방법으로 다 해서 교회를 신천지화 시켜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불평분자들을 다 규합해서 교회에 불만을 일으켜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또 그 목사나 당회원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 삼키는 방법이 신천지가 사용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교리적인 윤리적인 일치가 있어야 되고 또 신임성과 존중이라고 하는 존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양심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일치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교훈에 가서 그 교훈에 일치하게 그들을 존중하며 존경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그것이 바르지 자기는 예를 들면 은사주의를 추구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사주의는 잘못됐다고 그렇게 종종 말하는 그런 자들은 비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는 목사를 존경하지 않으면서 종종 저 목사는 이런 것이 틀리고 저런 것이 틀렸다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비양심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것을 문제화 공론화시켜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가 잘 알지 못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바로 알고 고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을 인식하고 바른 교훈, 바른 윤리적인 그런 입장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 목사와 장로들은 사도적 교훈, 즉 신약 신구약 성경의 교훈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은 성경을 늘 많이 읽고 연구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 복음 진리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이 목양하는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며 또 신구약 성경과 복음 진리는 그들과 그들이 목양하는 교회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옳습니다. 또 그들은 물질적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물질적 이익에 대해서 그것은 깨끗해야 된다. 셋째로 본장은 교인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교인들은 무엇보다 복음신앙에 굳게 서야 합니다. 복음신앙이란 하나님 없이 살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속죄만을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속죄신앙이며 구원신앙입니다. 또 교인들은 죽음을 각오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본받아 죽음을 각오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또 배우기를 힘써야 하고 성경 읽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열심히 읽어요. 밥 세 끼는 열심히 먹고 돈 버는 것은 바짝해서 그거 벌어야 되는 것은 다 아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규칙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살아야 되고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들은 다 잘못된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음 없는 자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데도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단 사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물질적 이익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 양식을 자기가 벌어서 해결하고 이게 성경적이지요. 자기 양식은 자기가 벌어서 해결해야지 돼요. 의존하지 말고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부모에게도 의존하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 30이나 되면 다 자립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번 만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더 모든 것을 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거나 그것을 의존하지 않는 정신이 이게 독립정신이고 자립정신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물론 서양 사람들도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물려준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매우 의존적이고 부모들도 생각을 고쳐야 돼요. 노경에는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부모들도 할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나이가 70 넘어가면 다 육신이 쇠잔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재산들 자식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렵게 힘들게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식들이 나쁜 경우가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볼 때 자식들이 부모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식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부모님이 노경에 연세가 들면은 조금 더 편안한 곳에 계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개발하는 데다가 그렇게 부모들 아주 허수구란 아파트에 두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결국은 부모가 끝나는 세상을 뜨는 경우도 봤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그 재개발해서 그 아파트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누가 가지려고 그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효도입니까? 그것이. 정말 자식이 바로 된 자식이라면은 당장 그렇지 않고 부모님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좀 편안하게 사시고 여유 있게 사십시오. 드시고 싶은 거 좀 드시고 또 쓰고 싶은 돈을 좀 쓰시고 사십시오. 그래도 몇 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식다운 것이지 그래야 바로 된 자식이지. 또 부모도 정신을 바로 차려서 그렇게 바르게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평생 고생하고 늙음악해도 고생하고 사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의존하지 말아요.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부부에게 의존하지 말고 국가에도 의존하지 말아요. 오늘날 이 사회주의 망조가 들린 우리나라에 망조가 들린 나라에 모두들이 국가에 의존하는 이 사고방식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살 생각은 안 하고 국가도 잘못된 것이고 위정자들도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는 게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해줄 돈이 어디 있는데 돈도 없으면서 해줄 것처럼 해갖고 사람들 혹하게 만들고 인기나 얻어서 정권 연장이나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고 각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래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독립심을 키우면서 살도록 바로 가르쳐요. 빚지지 말고 자기가 1원 한 장이라도 빚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번만큼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자꾸 손 내밀고 국가에 대해서도 손 내밀고 공짜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 정신을 차려서 바로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사는 그 일에 믿는 이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 바울의 그런 본을 우리가 본받는 자들이 되고 또 목사와 장로들이 또 직분자들이 앞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교인들도 바른 신앙에 서서 바른 길을 걷는 그러한 모두들이 되도록 이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바로 살아나가는 모두들이 되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